성도들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 이 상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특별집회를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배와 보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관에 이 단어를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배와 보석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강화하는 보배와 보석. 이제 우리가 메시 1번과 2번을 보았고 이제 3번, 4번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시작했는데 바로 제목은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입니다. 매일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런 단순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제 자신을 당신을 누리기 위해 드립니다.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형제님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하라고 하셨죠. 주님, 제 자신을 당신을 누리기 위해 오늘 드립니다. 오늘 당신을 누리기 위해 제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집회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부분을 어제 다루지 못한 부분을 교통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2번의 D번입니다. 로마서 C를 어제 안 읽었다고요?
So, let's come to Roman numeral 2C.
2번의 C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78장 79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돋는 애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그분은 돋는 애로서 우리는 이 집회에서 그분을 돋는 애로서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하신다. 성도들이여, 우리의 초점은 우리를 로세서 1장 12절에 가면 그분은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할당된 몫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할당된 몫으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빛 가운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할당된 몫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은 오늘 아침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D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의 해이시다. 그리스도의 빛비춤을 누릴 때 어둠을 쫓아내는 면에서 생명 안에 성장할 수 있고 불의를 없애는 면에서 생명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이것이 말라기 4장 2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치료하는 날개를 지니고 떠오르리니 그 날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의의 해로서 떠오르신다는 말입니다. 치료한 날개를 지니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 잘 먹인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잘 먹인 송아지처럼 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먹는다면 우리는 송아지처럼 뛸 것입니다. 여기 시편 84편 11절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기도로 읽는 구절인데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가운데 읽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86편 11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길은 주님을 사랑함으로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하죠. 시편 86편 11절에서는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고려하는 마음. 우린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단일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방면에서 제 마음을 단순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높이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84편 11절에서는 이 구절도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 여호와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우리의 주님은 해이시고 해이십니다. S-O-N 아들들, 아들이 바로 S-U-N 해가 되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이십니다. 원수로부터 지키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은혜와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의 누림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죠. 영광은 하나님이 그 광채 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 여호와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짧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의 해가 되어주십시오. 생명을 공급해 주십시오. 저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집회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당신의 순수한 누림으로 주십시오. 저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당신 자신이 영광이시며 당신을 영 광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인 당신의 영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서 빛나고 속박에서 해방해주는 큰 빛이시다. 마태복음 4장에서 12절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14절에서는 이것은 신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리야,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우리 모두가 큰 빛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주님이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의 인간생활 가운데 그분은 이 이사야 신언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빛이 우리 안으로 비추었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한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둠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둠 자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입니다.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빛을 비추실 때 그것은 이기는 빛이십니다. 모든 어둠을 쫓아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 때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죠. 이것을 불러내셨다는 말은 이것은 널리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널리 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덕들,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기 전에 거기에 107편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그분의 구속하신 백성들을 관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그들을 구출하셨죠. 그 구속하신 이들을 구출하셨고 관심하십니다. 원수의 모든 방면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107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성령의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를 주님에 대한 영이신 주님에 대한 더 깊은 누림 안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있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의결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라네. 그리하였기에 그분께서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도와준 눈이 없었다네. 이런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은 곤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네. 그들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줄을 끊어버리셨다네. 15절입니다. 이것이 결론인데 우리의 체험과 이것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회심했을 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정 가운데 교회생활 노정 가운데 이것을 체험합니다. 때로는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거스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공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15절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애와 사람의 자손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 구절들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어리석게 되었으며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통을 겪었다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영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신성한 영이 우리의 사람의 영과 연합된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의 혼이 모든 음식을 거부하며 그들은 죽음의 문까지 이르렀다네. 이런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공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네.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특별한 특별 배달로 특송으로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다네.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애와 사람의 자손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시편 107편은 그분의 구속하신 백성들을 관심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시는 그분을 말합니다. F번 그분으로 그리스도께서 내적으로 비추시는 것은 그분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내적 비춤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분의 내적 비춤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분의 더 많은 목양 곧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신화하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목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신화시키십니다. 신화하십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신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최고의 세상의 예는 신화에 대한 예는 바로 차화되는 것, 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뜨거운 물 한 잔이 있습니다. 여기 티백을 넣으면 뜨거운 물 안에 넣으면 그리고 휘젓습니다. 그럴 때 그 물은 차가 되죠. 차화됩니다. 물이 차가 되는 것이죠. 본질과 향과 그 맛에서 차화됩니다. 더 이상 티백 안에 있는 그 차가 아니라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본성과 요소와 안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동일하게 만드시길 만드시지만 그러나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이 티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신격과 같습니다. 그분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그 티백을 우리 존재 안에 넣으시어 우리 존재를 차가 되게 합니다. 여기에 그분은 우리를 이 차화 즉 신화되게 하십니다. 이 차를 만드는 것은 뜨거운 물을 붓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많은 뜨거운 물의 상황이 있죠. 끓는 물이 있습니다. 많은 때 주님은 우리 이 물을 이렇게 저으시죠. 휘 저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저으십니다. 내적으로도 우리를 저으시죠. 우리가 미혼일 때는 주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지만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휘젓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시죠. 뜨거운 물을 저으십니다. 자녀가 한 명 생길 때마다 이웃 얻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 더 빨라집니다. 세포대 형제님 아들이 세 명이시죠? 아들이 세 명이시죠? 새 아들입니까? 새 아들이라고요. 제가 형제보다 아들이 한 명 더 많다고 했었죠? 형제님 간증 증언할 수 있겠지만 결혼하고 주님이 함께 두셨죠. 주님이 놀라운 자매를 아내로 주시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주님이 이 뜨거운 물을 섞기 시작하셨죠. 젖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 전진할 때 물이 계속 더 빨리 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신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구절들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목양은 비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더 많은 비비춤이 있고 더 많은 목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비추는 것이 매일 필요합니다. 여기에 잠언 4장 18장이 너무 좋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점점 더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더 밝아져야 합니다. 매일 더 점점 더 밝게 빛나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끝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사랑이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벤슨 형제 이런 교통을 하셨는데 원수는 우리 존재 안에 빛을 희미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빛나고 계시죠. 원수는 그 불을 끄기 원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벤슨 형제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셨는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조명이 있죠. 조명 기구를 볼 때 조금씩 조금씩 희미해지거나 해줄 수 있는 조명 기구가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원수는 빛을 희미하게 합니다. 조금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희미하게 하죠. 그 우리 존재 안에 아주 우리가 희미해진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한 번에 그 불을 꺼버리면 우리가 분명해지겠죠. 그러나 원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돋는 해 같은 그리스도, 여명의 빛 같은 그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길 원치 않고 점점 더 밝게 빛나길 원합니다. 여명의 빛이라고 말하죠. 아주 신선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여기에 시편 22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제목이 너무 놀라운데 새벽 암사숨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이 시편 22편의 제목에 새벽 암사숨이라고 말합니다. 암사슴은 뛰죠. 뛰어다닙니다. 행동을 하죠. 아주 활력적이고 살아있습니다. 그분은 새벽 암사슴과 같이 우리 존재 안에 그런 존재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명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 시편 80편이 있습니다. 시편 8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이 시편 아주 깊습니다.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 우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당신 얼굴을 저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회심했을 때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에서 부정적인 것들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80편 7절에서 오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5절부터 19절을 볼 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시입니다. 시편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누가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분이시죠. 그것이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으뜸의 지위를 드린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이죠. 주님의 오른편인 사람 위에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 매일 아침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아침 부흥책이 있습니다. 아침 부흥을 위한 거룩한 말씀이 있죠. 아침 부흥을 위한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침대에서 부활할 때 일어나실 때 일어나시자마자 여러분의 첫 번째 말이 오 주님입니까? 시계를 보고 6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다면 시계를 보고 나서 시계를 봤더니 5시 54분입니다. 이럴 때 오 주님이라고 말합니까? 오 안돼 라고 말하겠죠. 오 안돼 많은데 우리는 오 안돼라는 말을 오 노를 오 로 오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한 번은 벤슨 형제와 제가 함께 루이지애나에 갔었습니다. 그때 슈레포트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거기서 벤슨 형제와 함께 봉사할 특별집회를 함께 할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한 형제님이 특별집회 때 간증을 했었습니다. 증언을 시편 119편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주님께 돋는 해를 바라면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한 이 형제님이 간증을 증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계를 보고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내가 너무 감사했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과 개인적인 시간을 3시간 이제 더 보낼 수 있겠군요. 우리가 서로를 벤슨 형제가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그 해가 돋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정말 형제님이 그걸 교통하실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받아들인 생명의 분량은 우리가 받은 빛비춤에 상응한다. 빛이 비출 때만 생명을 산출할 수 있고 빛이 비출 때만 생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절을 다시 보면 이것이 생명을 산출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땅이 원래의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바울이 그의 회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라고 시작하죠.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회심의 체험을 말하면서 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우리의 체험을 고려해보면 우리가 주님과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안 후에 시작이 그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회심한 다음이죠. 우리에겐 BC와 AD가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깊은 사람, 심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기쁨의 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기쁜 사람을 생각했는데 사실 어둠이 그 위에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품고 우리를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 위에 품고 수면을 품고 계셨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찾으시는 거룩해 하심입니다. 찾으시는 거룩해 하심은 그분이 우리를 그분 자신께 따로 분별해 두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고려해 보면 그 탕자가 자신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죠. 그가 모든 돈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할 때 이 사람을 구원하십시오. 때로는 제가 아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돈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잃어버렸죠. 그 땅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그 사람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큰 기간이 임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제정신이 들게 됩니다. 그가 제정신이 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교통했었지만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우리 모두 사람 인간 역사가 있죠. 제 주님을 알기 전에 제 인생은 다 이 하나의 공, 농구공으로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농구공이 제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이 공이 제 농구공이 제 인생의 의미, 제 금송아지였죠. 골프공일 수도 있고 땅 이 탁구공일 수도 있고 또 농구공일 수도 있고 풋볼공일 수도 있고 비치볼일 수도 있고 배구공일 수도 있고 너무나 공의 종류가 많죠. 사탄은 그 공을 사용하여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골프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소위 말해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 골프를 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골프공은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오락, 우리의 모든 그 오락들은 바로 하나님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오락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오락이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놀이이십니다. 저는 자매님의 그 증언, 간증을 드렸습니다. 자매님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동역자로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 벤자민 첸 형제님과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제 첫 번째 동역자로서 메시지를 전할 때였는데 자매님이 증언하신 걸 정말 드렸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정말 야구를 좋아합니다. 자매님 맞죠?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위대한 야구 선수들이 그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이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매님이 그 간증을 증언을 드렸는데 항상 뉴욕 양키스 게임을 보러 이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경기를 보러 갔는데 많은 뉴욕커들은 뉴욕 사람들은 그것을 양키즈 경기를 보러 가죠. 뉴욕 매치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양키즈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쨌든 자매님 양키즈 게임을 보러 가셨는데 자매님 안에 공허함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아, 이거 허무하다. 전도서와 같지 않습니까? 허무 중에 허무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 허무라는 말을 수증기 중에 수증기, 비어있음 중에 비어있음, 배설물 중에 배설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입니다. 양키즈 게임을 보러 갔지만 너무나 흥분됐지만 거기 들어갔을 때 할렐루야라고 하시진 않았겠지만 결국 뭘 깨달았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양키 선수 이름 말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허무한 중에 허무한 것이고 수증기 중에 수증기, 배설물 중에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회심했을 때, 교회성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그 공이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낮과 밤으로, 밤낮으로 전 항상 그 공을 드리블 하고 슛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비가 와도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잘할 때는 그 당시에는 실내에서 농구 경기를 하는 건 아주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무 바닥으로 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은 아주 사치스러운 일이었죠. 대부분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운동했습니다. 사실 주님이 하신 것인데 이런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학년일 때 고등학교 저희 코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마크 이리 와봐라 하러 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내 옆에 앉아라. 제가 옆에 앉았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선수가 되고 싶은, 정말 좋은 선수가 되고 싶은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봐. 네가 너 정말 좋은 선수가 되기 원한다면 아주 아주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에드, 정말 좋은 선수가 되기 원한다면 너는 매일 연습해야 한다. 매일 연습을 해야 한다. 하루도 놓치지 마라. 하루도 놓치지 말고 연습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있죠. 아침에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세속적인 영역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피아노를 친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피아노 피아니스트라면 하루를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압니다.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지만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본인이 알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에드가 그렇게 피아노 연주가 좋지 못하네. 전 같지 않네. 근데 3일 연습하지 않으면 모두가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이셨는데 그 코치가 저에게 그 말을 하셨을 때 물론 우리가 연습을 하죠. 저는 연습을 하고 항상 집에 연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비가 세차게 내렸는데 제가 제가 비 속에 나가서 연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버지께서 지금 뭐하니 제정신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빗 속에 나가서 공을 가지고 나가서 골목에 그 농구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때 이게 해가 비추어 그 농구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빗 속에서 제가 연습하고 슛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환경을 사용하셨는지 제가 여전히 기억하는 것은 제가 그 공을 던졌습니다. 슛을 쏘았는데 비가 그 공을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속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살진 않겠다. 이 사회에 내가 더 이상 머물진 않겠다. 이 공이 전부인 이 사회에 계속 있진 않겠다. 저는 어디로 거기서 나오기를 원했지만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죠. 제가 결국 그 농구로 인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갔습니다. 한 번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앉아서 제 동료들이 팀 동료들이 슛 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휴식 시간이었는데 농구대 안으로 농구골대 안으로 공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란 말인가? 공을 그 농구골대 안으로 넣는 것이 바스켓 안으로 넣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인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의미가 아니다. 공을 농구골대 안으로 넣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의미는 아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저를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제정신을 든 것이죠. 제가 리 형제님에게, 저 형제님에게 말씀드렸죠. 에드 형제님이 12시 15분을 넘어가면 시계를 가리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제정신이 들었고,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 UCLA를 상대로 하는 경기였습니다. 빌 형제님 UCLA에 다니셨는데, 빌 형제님 아시죠? 아, 제럴드 형제님도 거기 계셨다고요? 형제님이 UCLA 브룬스가 농구 경기하는 거 좋아했다고 하셨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전국 1위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경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열심히 올 여름 내내 연습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염습했습니다. 밤낮 연습하였죠. 정말 그 경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공을 제가 경기 중에 연습 중에 공을 이렇게 리바운드에서 잡았었는데 제 무릎에 인대가 손상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제 무릎이 다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 안에 제가 마칠 겁니다. 그때 그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드리블을 하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수비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을 막고 있었습니다.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세부상을 정말 관심하십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수비하고 있는데 제가 수비하고 있던 사람은 저와 같은 그 자리에 있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나바호 인디언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전 나바호 인디언 출신 사람이 농구를 하는 걸본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는 아주 좋은 농구 선수였습니다. 여기 나바오 인디언인 사람이 정말 농구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를 막고 있었는데, 수비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마크 왜 그러냐? 왜냐하면 잘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윌러란 친구였는데 저도 속삭였습니다. 네, 무릎이 지금 안 좋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천천히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윌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최고로 속력으로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네가 지금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쁘게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 정말 그의 행동은 고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UCLA를 맞서려고 준비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무릎을 다쳤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정말 독실한 민눈이셨는데 저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만 저를 에드워드라고 부르실 수 있는데, 에드워드,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은, 너의 무릎을 부상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손이 너에게 임한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이, 농구공이 저의 금송아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부상을 입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UCLA와 경기하는 일도 없었고, 우리가 부상을 입고 나면 돌아오 복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복귀하고 났더니 궁극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품고 계시는 것이 제 핵심입니다. 한 번은 이것이 인생의 의미인가 라고 생각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제가 이제 치료를 받고 연습하러 돌아왔는데 제가 장학금을 포기해서 했습니다. 제가 전액 장학금을 4년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그 4학년 때 제가 농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계약을 했었죠. 제가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갔었습니다. 공항에 가서 제가 믿지 않는 이었어요. 제 대학 때 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했었죠. 제 아내가 저와 공항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공항에 동행해 주면서 또 제 농구팀의 친한 친구도 함께 갔습니다. 거기서 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원한다. 너는 지금 네 인생에 들인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저는 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이런 광고가 전 에드막스를 찾는 그 공항의 기내방송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제 감독님이 저희가 떠난 거 원치 않아서 저를 찾으시려고 공항 방송으로 안내 방송으로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저를 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우리 아내들은 정말 고귀한 여인들이 아닙니까? 잠언 30편에 보면 우리 아내들이 그런 고귀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남편이 문에 장로들과 함께 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아내들이 없다면, 우리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준 아내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 아내가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저를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 바울은 그 회심의 체험을 말하면서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빛이 생기라. 우리에게 영이 우리를 품고 계셨고 하나님은 영은 하나님의 실제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생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실제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빛남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볼 때 바로 생명이 그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영, 말씀, 빛입니다. 바로 생명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을 산출되도록 우리 안에 산출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또 다른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럴 때 신성한 생명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비추라고 하셨죠. 빛이 생기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 존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빛이 생기라.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에서 오는 온갖 종류의 유혹과 어려움과 타격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온 것이라면 모든 상황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것이고 심지어 더욱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단지 인간적인 행위에서 온 것이라면 그 행위는 본성이 바뀌거나 제거될 것이다. 여기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이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힘의 격도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주 절망하였죠.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바울은 그와 그의 동역자들을 이런 상황에 두셨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힘든 환경이었죠. 결국은 모든 힘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죽게 될 거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환경에 두십니까? 8절 결국 살 소망까지 끊어져. 그런데 영안인 한 사람의 자서전이라는 책에서 이 킹제임스 버전의 킹제임스 흠정역에 이 구절이 인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두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은 쉽죠.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0절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배웠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배웠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의 번역, 회복력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한다고 말했지만 흠정력 번역에서는 배우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서 세 번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죠. 그 대신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워치만 형제님께서 이 구절을 교통하시면서 형제님이 어떤 고난 가운데 계셨을 때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네 형제님은 어떤 질병이 있으셨습니다.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구하셨는데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바울은 세 번 간청하였죠. 그러나 주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모든 것을 충분한 이 충분한 은혜를 바울이 체험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형제님도 기도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였죠. 근데 주님은 형제님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배가 항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큰 암초가 있는 것입니다. 큰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갈 수가 없었죠. 주님의 네 형제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내가 이 암초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 물의 수위를 높여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암초를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은혜를 증가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주권으로 우리에게 가시가 있도록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은혜가 증가되는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암초를 제거해 주신다면 물의 수위는 낮아집니다. 네 형제님이 그래서 기도하였죠. 저는 물이 증가되기를, 물의 수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암초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므로 주님은 가시를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가시 없는 은혜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가시와 함께 옵니다. 가시는 은혜와 함께 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가시들이 있죠. 한번 형제님 이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후회 회복이라는 큰 가마 안에 화덕 안에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 아닙니까? 저와 같은 화덕 안에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화덕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을 누리는 데서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긍휼로 당신을 은혜로 계속 누리게 하십시오. 성도들이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수위를 높이는 일을 매일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아이번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한다. 제가 많이 교통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요점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전 정말 이 계열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것을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이 계열의 한 항목 한 항목은 다 사역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사역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역의 말씀은 바로 약혼시키는 사역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순수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약혼시킨다고 말합니다. 이 사역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수록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혼시키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험을 고려해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 대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역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증가됩니다. 또한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에 대한 사랑이 증가되게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 어떤 때보다 저는 이 책을 더욱 사랑합니다. 전 주님을 사랑하고 저는 그 책,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너무 우리가 이 말씀 실제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2번, 빛이 우리 속에 비출 때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내적 인식을 갖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빛이 우리의 내적인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항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서 빛주심은 예창조물을 산출하셨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마음 안에 빛주심은 우리를 새 창조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빛주심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을 산출한다. 1번, 하나님의 내적 빛남, 곧 하나님의 기묘한 빛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신다. 이것은 이사야 60장 5절에서 온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빛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피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올랐음이라.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는 보고서 환하게 웃고 내 마음은 두근거리며 기쁨에 벅차리니. 정말 그 차에 대해서 간증하셨던 자매님이 계셨죠. 항상 BMW를 사기 원하셨던 자매님이 그런 교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러 가셨고 BMW를 보고 좋아 보였습니다. 항상 폭스바겐을 운전했기 때문에 BMW를 사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 된다. 대부분 주님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주님 저 이것을 원합니다. 안 된다. 이번에 형제님 훈련 받으셨죠? 형제님 훈련 오시기 전에 나 할 훈련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막 NIM으로 막 이렇게 기뻐서 오셨습니까? 그랬다고요? 형제님 정말 특별하시고 형제님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NIM에 오셨을 때 항상 상태가 높았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 그렇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정상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형제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항상 평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로 아래로 이렇게 돌아가고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생활입니다. 사람들이 훈련에 왔을 때 리케이 형제님 아들 아이색 형제님 있었는데 첫 학기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 형제님 저는 이제 이번 학기만 하고 돌아갈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학기가 됐는데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이색 형제 어떻게 된 거냐? 형제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님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 학기입니다. 근데 3학기가 됐는데 또 3학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대 형제님 정말 비밀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또 네 번째 학기 때도 돌아와서 훈련을 마쳤고 지금 전시관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적입니까? 그 아이색 형제가 저를 마빈 형제라는 형제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한 번은 새로운 형제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형제가 마빈 형제였는데 새로운 새신자였죠. 제가 뭐 그때 뭘 교통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비 형님 지금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오, 뜨거운 물이 아주 찬물이 아주 휘젓고 있겠네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해 하신 영이시죠. 우리가 BMW 사고 싶지만 주님이 이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특별집회 때 그때 너는 보고서 환하게 웃고 이 단어가 영어로 BEAM입니다. BEAM.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 빛으로 분배하시어 우리가 다른 이들이 그분을 반사하죠.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머, 비추어낸 사람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비머가 돼야 된다고 비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막 여기저기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들이 웃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비머란 말은 원래 영어에서 BMW라는 말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라고 형제님 그런 단어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비머라는 말, 비추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지 BMW 자동차를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휴스턴 교회에 기도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초신자였을 때였는데 저는 한 번도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강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속으로 제가 그들을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를 우리 흩으십시오, 흩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도 제목이 그랬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땅으로 흩어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흩으십시오 이런 기도였는데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앉아 있으면서 왜이 사람들이 왜 자기를 흩어달라고 할까요? 아멘도 정말 강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다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보았습니다. 성도들을 그때 보았습니다. 근데 제 반대편에 있는 형제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형제님의 얼굴이 빛이 나서 저에게 그리스도를 비추어내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형제님 주님 품에 가셨는데 형제 얼굴이 정말 빛나고 있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빛나고 얼굴 빛나고 있는 형제님 본 적이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이 형제는 정말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한 걸 제가 인용합니다. 이 땅에서 최상의 직업은 주님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으로 주입받아와 그분으로 빛나는 것이다. 그분으로 빛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비추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환하게 웃고 영어로는 beam, 비추어낸다는 뜻입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주님과 개인적이고 내밀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제가 방금 말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입받아 하나님으로 빛나고 하나님을 비추어낼 수 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모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나고 있었죠. 즉 모세가 여호와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빛나는 민네이들이 되게 됩니다. 제가 제 아버지께서 믿지 않으셨을 때 한번 형제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휴스턴의 형제 집이었는데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아직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연세가 있으셨고 아마 60대 후반이셨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형제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 형제 집은 제 아버지한테 형제들이 어떻게 할지 약간은 두려웠습니다. 사역의 말씀의 기관총을 아버지에게 쏟아붓는 건 아닌가, 쏘는 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형제님들이 너무나 예수님적으로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저희 아버지를 돌본 방식은 정말 신성하고 인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에드, 저기는 저 형제가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풋볼을 했던 걸 알고 있냐? 그가 또 내 전국에서 우승했던 사람이다. 저 형제는 노트르담에서 축구할 풋볼을 할 때 자기 친구 그 우승팀 전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단다. 그 중에 한 명이 조 몬테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자기 팀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단다. 너 저 전체 노트르담 풋볼 팀에 복음을 전한 그 형제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 비추어낸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에 아주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제 아내와 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제 어머니 성함이 도로시였는데, 여보, 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 전체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 빛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형제님들이 얼굴 빛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도 이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여보, 이 사람들은 빛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빛나는 성도들이 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주님과 매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N번,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있게 돋는 해와 같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잠언 4장 18절을 인용했었죠. 시편 22편도 인용했습니다. 시편 22편의 표제는 새벽 암사슴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곡조를 가리킬 것이다. 새벽 암사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분은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다. 암사슴은 뛰어다니고 뛰어오르는 사슴을 말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뛰어다니시는 분이시다. 아가서 2장 8절 9절을 보며 그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거기에 느낌표가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주말에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한번 제가 동교에서 특별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녀가,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제가 여보 그랬더니, 저예요 했더니 갑자기 제 아내가, 오, 예디, 여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도쿄에 갔었습니다. 그녀가 제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사랑하는 이 음성을 들은 것이죠. 거기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산들을 뛰어오르고 언덕들을 뛰어넘어, 바로 그분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모든 제한을 건너시는, 언덕들을 뛰어넘고 산들을 뛰어오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새벽 암사슴이십니다. 9번,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핏비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주실 때마다, 이 그 문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의 빛이고 그분의 나타남이 우리의 이상이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유익이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너무나 이 문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2번 비표충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비표충을 원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간절히 주님 한 부분만을 단일하게 추구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 비표충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어떠한 것도 보류하거나 숨기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자신을 어떤 보류함 없이 열어드립니다. 저에게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십시오. 10번 비표충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다음 문장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닫는 사람들은 비번의 뒷문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데 전문가들이다. 우리가 밖에 외적인 일을 볼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 빛 가운데 있게 되죠.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 보이고 모든 자매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빛으로부터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아주 판단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완영재님, 형제님을 볼 때 제가 판단할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님들을 볼 때, 완영재님을 볼 때 제 영이 아주 뜁니다.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판단하고 비평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빛으로 돌이키십시오. 10번 비표충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것이죠.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여, 매일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발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조슈아 형제님, 하루라도 이메일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또 이메일을 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멈추는 겁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형제들을 보면 계속 뭔가를 적는, 폰으로 타이핑을 하고 있는 형제들을 봅니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교통을 듣고 있지 않죠. 그 대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다중작업,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절대 여러 일을 동시에 하지 마십시오. 멀티태스킹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거 잠깐 문자만 보낼게요. 이거 정말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이 나를 백악관에 초청했는데 그와 함께 있으면서 문자를 전화로 보내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주님은 미국 대통령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분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임재에서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침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는 수년 전에는 아이폰이라는 것은 없었죠. 그 당시에는 유선전화만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는 전화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통화 중 소리밖에 못 듣죠. 왜냐하면 저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기 바빴기 때문에 저를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전화가 울리면 제가 없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지금 전화 못 받는다고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아내가 문을 두드렸죠. 에디, 여보, 전화 왔어요. 당신께 전화 왔어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지금 전화 못 받는다고 말해달라고 했잖아요. 난 지금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보, 장거리 전화예요. 장거리 전화, 장거리 전화는 중요한 것 테니까 내가 나의 남편을 방해하더라도 꼭 바꿔줘야 되겠다 결심하고 아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방을 나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에드막스 건설회사입니까?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전화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전화죠. 에드막스 건설회사라고요? 마귀는 저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 잘못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형제님과 시간 있으면서 제가 형제님 메시지를 형제님께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님 서재에서 형제님과 작업할 때 형제님이 어떻게 연구하셨냐면 제가 형제님 메시지를 형제님께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3분밖에 시간이 없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새벽 암사슴처럼 하겠습니다. 근데 벨이 울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형제님께서 에드 형제 저것은 마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누구였는지 보진 않았습니다. 이형제님은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아주 엄격하셨습니다. 형제님은 그것을 그 시간을 방해받기를 원치 않으셨죠. 이제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빛비춤을 주셨을 때 욥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비번이 좋습니다. 신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고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혐오하고 부인할 것이다. 10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깨닫는가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보는가에 달려있다. 다음 문장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매일 아침 부흥이 필요하다. 들어보십시오. 아침 부흥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시간이다.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다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오늘 읽을 말씀을 읽었다. 거기 회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내가 사역의 말씀 발제문을 읽었다. 그리고 뒤에 오늘 읽을 말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거기에 말씀 구절을 읽고 뒤에 발췌문을 읽은 다음에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제가 당신을 보게 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신선하게 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더 볼수록 주님을 얻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몇 번만 더 쓰겠습니다. 로마서 5번입니다. 이사야는 낙심에 있었을 때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이상을 본 결과 이사야는 낙심에 있을 때 이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낙심한 상황 가운데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을 본 결과 이사야는 종결되고 죽게 되었으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번 형제님 형제님 4학기일 때 훈련생들 4학기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훈련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내가 훈련에 들어올 때보다 1학기 때보다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안 좋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빛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이 계율을 어디 다른 두지 마시고 항상 이 계율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 해롭다는 말은 여기 우상 숭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해로운 길이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 외에 다른 길을 취할 때 그것은 고통의 길입니다. 매일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살피심과 시험하심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이든 해로운 길, 어떤 것이든 우상 숭배의 길이나 고통으로 이끄는 길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의 길이나 고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B.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누가 자신을 알 수 있는가?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성도들이여, 내일 아침 여러분이 139편 23편 24절을 가지고 139편 23편 24절을 가지고 주님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4분만 제 시간을 초과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리키 형제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